교육자회의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행복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잠시 지금 고민을 한다든지 또 이런 한 글자만 들어가도요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능성이 좀 있지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담임 목회로 나가신 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인사를 대화를 다 마치고 항상 마지막 인사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행복하게 사역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곤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이민 생활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희극인이 그렇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하는 희극인도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을 여행으로 온다면 모든 것이 화려하지요.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언어와 신분 문제로 고생하고 정체성과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참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쉽게 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기만 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천국에서만 행복하고 이 땅에서는 괴롭기만 한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열두 지파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에서 행복, 이 행복은 아쉐라는 단어인데 기쁨 그리고 지고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복되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쁨 그리고 또 복되다 이런 단어로 성경에서는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행복, 이 행복으로 번역된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자로다, 행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진정한 만족과 복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신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자, 먼저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구원의 행복. 29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그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신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죠? 장자의 재앙. 10가지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었던 아들, 그 장자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때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자,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홍해가 옆에 물이 벽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벽이 생기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를 가리켜서 뭐 갈대숲이다, 뭐 수심이 얕은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갈대밭에 애굽의 병거와 군인이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러나 이제 홍해는 그 넘실거리는 큰 바다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구원은 정말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 장자의 재앙에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 구원, 누가 이런 구원을 경험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문설주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그 행복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알겠고 그 구원을 이제 받은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 그 구원이 내 실생활에 어떻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왜 행복이 되는가? 어떻게 그 행복이 나에게, 그 구원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조건 없이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면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임생을 살 때에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얼마나 정체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나의 자존감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나를 정말 깊이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그게 마음의 위안과 만족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설 수 없는 우리인데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땅에서의만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이 행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즐거움도 별것 아닌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마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지금은 보잘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 백지수표 하나씩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백지수표 하나씩 품고 있으면 지금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도 내 속에 백지수표 하나 있으면 마음에 그러면 모든 것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행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대적을 밟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26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서 여수르니여 이 여수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언약적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여수룬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너 같은 구원 어른자가 누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천연 내비게이션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내려오셔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셨냐 하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 땅으로 아예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뿌려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름기둥, 물기둥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궁창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만나를 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아예 눈에 보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만한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것도 혹시 부족하셨는지 우리에게 밀착 경호 밀착 도우미를 붙여주셨습니다. 밀착 도우미 누구이죠? 보혜사. 자,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돕는 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내려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궁창에서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아예 내려오셨고 성령님까지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두 배, 세 배, 열 배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행복입니다. 27절에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집이 없죠.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했다가 이 불기둥이 멈추면 텐트 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동하고 또 멈추면 이 텐트 치고 자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집이 되어주셨나요?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임재하셨습니다. 반석의 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소가 되어주셨기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 중간에 항상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디에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광야 중에서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행복과 도우시는 행복과 거처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는데, 그것은 28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하며, 그리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집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중에 있지만 안전히 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비록 광야 중에 있지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그 네 글자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그 네 글자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안아주심, 그리고는 앞서가심, 그리고는 업어주심, 이 네 글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아주심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앞서가시는 은혜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지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리고 업어주심의 은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 동안에 인도하시면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안아주시고 앞서가시고 업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러한 은혜, 그야말로 안전히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먼저 가시고 업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으시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까 안전히 거하고, 그리고 야곱의 샘은 하늘에 이슬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샘, 이 야곱의 샘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야곱의 그 샘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야곱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샘입니다. 이 야곱의 샘은 그래서 행복의 샘입니다. 행복의 샘. 저는 야곱의 샘을 생각하면 그 또 이삭의 샘이 있는데 이삭의 샘이 좀 떠오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삭이 이제 샘을 팝니다. 이삭이 샘을 파는데 창세기 26장에는 블레셋이 이삭이 샘을 파면 그것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블레셋이. 그러면 이삭이 옮겨서 다른 곳에 이 샘을 팝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거기에 또 흙으로 그 샘을 또 메워요. 덮어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샘을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 덮어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샘이 막히도록 계속 악한 마귀 사단은 그 샘을 막아버립니다. 그 샘을 막아버려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의 샘을 막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행복의 요소가 뭐였었죠? 자, 기억이 안 나셔도 행복하시면 됩니다. 자, 구원의 은혜였죠, 구원의 은혜. 자,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여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 중에 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때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뭘 해야지 가는 곳이 천국인가요? 천국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하면 천국 가까이 인도했다가, 우리가 또 뭐 잘못하면 또 천국에서 끌어내리거나, 우리의 목줄 잡고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과 지옥을 넣다 뺐다 하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미완성의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뭐 잘해야지 구원이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불충분한 십자가 은혜입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요. 그럴 때마다 마귀가 너 그러다 천국 못 가, 그러다 구원에서 탈락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나? 아니에요. 구원의 그 은혜 속에 확실히 거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까도 두 번째 행복의 요소가 뭐였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행복,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다라는 행복인데, 마귀는 그 행복의 삶을 또 어떻게 덮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봤어? 하나님이 뭐 기도에 응답하시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무 이 말에 공감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 도와주냐?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악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속삭이면서 악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맥 관리 해놔야 돼. 그래서 통장 어카운트에 잘 쌓아놔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도 안 돼. 빨리 도움이 되는 사람 찾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세 번째 이 행복의 요소가 뭐였었죠? 집이 되어주신, 거처가 되어주신 은혜였죠. 악한 마귀 사단은 또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집을 주냐? 하나님이 뭐 집을 주냐? 큰 집이 있어야 돼. 넓은 집이 있어야 돼.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행복의 샘을 덮을 때, 이삭처럼 다시 행복의 샘을 파야 되고 다시 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도 복이에요. 복.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 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그 이유도 바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 라떼가 생각납니다. 라떼가. 여기서 라떼는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이 바나나를 먹고 있으면 야, 아빠는 바나나는 나도 못 먹고 자랐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아이들이 소고기 먹으면 야, 아빠는 소고기도 못 먹었어.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아이들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야, 아빠는 이런 아빠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행복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지요. 하나님이 항상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아까 신명기에 나왔던 그 네 글자의 은혜가 사실은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의 은혜와 안아주심의 은혜와 또한 이 업어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정말 일평생, 그리고 이 짧은 미국 생활에서 더더욱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민 생활 다 힘들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셔서 항상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만 보면 힘듭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만 보면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행복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야. 너는 내 의로운 자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움의 팔이 되시고 거처가 되어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29절에서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불러서 해보세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제 예배당을 나가셔서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이 인사 말고 행복하세요 라는 인사를 한번 좀 해보시죠.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기 개발서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라,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고 행복이 없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행복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젖지 않은 물이나 빛 없는 태양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그냥 쳐서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내 신께로 신에게로 가야 되나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까봐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또 힘들까봐 부회사를 붙여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다, 신앙생활은 기쁨이다,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요?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못 뺏어갑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직전 단계, 이것이 고난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는 직전 단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성공해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상황이 불안정하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앞서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타이밍 좋습니다. 아까는 타이밍 안 좋았는데 타이밍 좋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비록 내 자존감과 정체성 무너져도 우리 백지수표 한 장씩 다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좀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손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 자, 손경민 목사님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셔서 간증하셨죠. 그 삶을 좀 보니까 손경민 목사님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정을 버리고 하여튼 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남겨진 자녀들이 이 힘든 생활을 살아가면서 1년에 4번이나 이사를 당하면서 밑쟁이한테 쫓겨당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돌리는 일, 구두방 일을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사기를 당해서 그 빚을 또 그 빚마저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어떻게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행복 못하지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억울할 일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는 행복의 샘 악한 마귀가 막아놓았던 그 행복의 샘을 다시 파서 이제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행복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손길과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집과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일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많은 언어하신 분과 문화와 자녀와 여러 가지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앞서가시고 업어주고 계시기에 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악한 덕의 사단이 그 행복의 샘을 덮을지라도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행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시며 안아주시고 앞서가시고 업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며 행복의 근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셔서 매일의 행복을 도와주시고 행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내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행복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단기 선교 펀드레이징과 여름 단기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